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 땜방 방송 2주째 2주째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요, 오늘은 북한 역사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가장 비극적인 시기 1967년을 전후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어우,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은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에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은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노혜경입니다. 제일 중요한 노혜경입니다를 빠뜨리고 광고로 바로 들어갔어요. 예, 오늘도 노혜경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영석, 이사장님 방송을 고대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그래도 땜빵 방송이고요. 휴가 끝나고 나면 돌아올 거예요. 그냥 저한테 맡겨놓고 장기휴가를 좀 정말 푹 놀고 오겠다라는 심산으로 정말 지금 하늘로, 들러, 산으로, 싸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지금까지 한 60년대를 건성건성건성 이렇게 훑어오고 나서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1967년에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북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시기를 어떤 분은 67년, 어떤 분은 94년 김일성 사망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고난의 행군이 있었던 시기니까 북한으로서는 고통스러운 시기는 맞죠. 예, 근데 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시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져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김정일이라고 하는 그 정치 통치자가 자기가 원해서 인민들한테 고난의 행군을 시킨 거는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밀어닥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천재지변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런 것들을 정치 지도자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세월호나 메르스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우리의 아몰랑 여사도 자기 탓은 아니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그 노무현 참여정부 때 이런 식의 일들이 발생을 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국민의 고통이 가장 덜하고 가장 빨리 사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고 하는 걸 거의 3,000개 가까이를 만들었어요. 왜 태안 그 기름 그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께서 굉장히 실망하면서 이런 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을 다 만들었는데도 왜 공무원들이 초기에 초동에 제대로 안 했느냐. 당연하죠. 정권이 바뀌기 직전이니까 일하기 싫었던 거죠. 그렇지만 정권 초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태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요즘 이렇게 유명한 사스 문제라든가 신종플루 문제라든가, 뭐 신종플루는 이명박 때인가요? 그랬지 싶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이 사스를 막아보았던 경험으로 말미암아 신종플루도 이렇게 막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시절이고, 잘했잖아요. 잘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을 그냥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고. 왜냐? 우리 아몰랑 여사가요. 자기가 모르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위임을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아몰랑 하면서 쥐고 있대요. 자, 그러니까 정말 아몰랑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이 북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갑자기 남한으로 불똥이 튀지. 아, 여튼 정치적으로 정치자, 그러니까 이 그 독재자가 자기의 의지로 일으킨 국가의 변혁, 뭐 이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친위 쿠데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67년 전후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갑산파 숙청이라고 하는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즉 권력을 명실상부하게 김일성의 손에 쥐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72년도에는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게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가 문제인가 하면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도는데, 이 친구 엄마가,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은희라고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이 엄마가 우리를 부를 때는요, 맨날 아들들, 딸들 이름을 전부 다 열거를 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가 막 웃었어요. 심지어, 예, 저기 있는 주전자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면, 혜경아, 저기 저 세숫대야, 냄비, 다리미, 뭐 어쩌고저쩌고 다 알픈 끝에 거기 주전자. 그러더니 요즘 제가 딱 그래요. 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하튼 사회주의 헌법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신 헌법을 발표하던 시기 비슷한 시기예요. 이제 그러면서 명실 공히 김일성 유일 체제로 접어드는 것이지요. 그럼 67년에서 72년 사이에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아, 이게 심각한 일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문화예술,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시기에 북한은 굉장히 고립감을 느끼고 체제 위기 의식을 많이 느꼈어요. 그 김일성이 66년도에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에 대하여라고 하는 어떤 그 연설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경각심을 드러내면서 이 북한 인민들이 똘똘 뭉쳐서 사회주의를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북한 전역에 걸쳐서 부르주아지적인 사상이 조금이라도 담겨있는 인쇄물, 몽땅 없앴어요. 몽땅 없앴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사람들은 번역 소설들을 읽었다는 거죠. 심지어 뭐 미국 소설이라든가 영국 소설이라든가 프랑스 소설 이런 그 소위 자본주의권의 소설들도 읽었거든요. 되게 우리가 고전 명작이라고 하는 소설들을 일제시대 때부터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 사람들도 보고 있었고, 북한이 출판 인쇄 문화가 적어도 그 이 45년 이후에 50년대까지는 50년 이후는 전쟁으로 박살이 났으니까 그렇고, 그 전까지는 남한보다도 출판이 좀 활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이 논문 쓰면서 시집들을 북한 자료센터라고 반포. 죄송해요. 그 반포에 있는 국립도서관이 있거든요. 국립도서관 6층에 북한자료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는 출입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북한 전공자였기 때문에 출입 자격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시집들을 쭉 찾아보다가 보니까 46년도인가 7년도인가에 파블로 네루다 시집이 어떤 다른 분 시집 하나하고 같이 이제 2인 시집으로 출판이 되었는데요. 초판은 무려 15,000부인가? 뭐 이렇게 찍고요. 또 어떤 시집이 하나 있는데 이건 초판을 2만 푼가 찍었더라고요. 1956년도에 그 작가 동맹에서 문학가 대회를, 문학자 대회를 열었거든요. 그 문학자 대회를 열면서 정말 유명한 문인들이 문학자 대회에서 이제 이 발제도 하고 발표도 하잖아요. 그 원고들을 모아서 낸 책은 초판을 무려 7,000부를 찍었어요. 우리가 작가 회의를 하고 난 다음 그 세미나 결과물을 모아가지고 팜플렛을 만들면 지금 대개 많이 찍어봐야 한 200부 찍거든요. 근데 7,000부를 찍었어요. 7,000부를.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물론 그때는 오락물이라는 게 뭐 사실 읽을 거리라는 게 오락물 포함해서 책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찍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 세계적으로 아주 그 탁월하다라고 손꼽히는 작가들이 작품을 번역을 해서 그것도 15,000부씩 찍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뭐 하다가 얘기가 이렇게 옆으로 샜나? 여하튼 이렇게 북한 내에는 이 번역물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물들도 많고 하다가 보면 북한 이 당국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부르주아지의 물, 그러니까 이제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약간 퇴폐적이고 감상적이고 또는 어쨌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문학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뭐 매직펜 같은 걸 들고서 그런 페이지를 딱 찾아갖고 박박박박 끌고 하다가 찢어내다가 나중에는 아예 책을 통째로 늘고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북한 안에는 외국에서 출판된 책이 그냥 싹쓸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가 궁금한가 하면 소련에서 번역 소련 책을 번역한 것도 없앴을까? 중국 책을 번역한 것도 없앴을까? 이게 조금 지금 궁금한데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여하튼 이런 그 부르주아지적인 이 물을 부르주아지 문물을 조금이라도 북한 내에 소개한다고 생각되는 이 번역물들은 통째로 없앴는데 아마 소련 것들도 없애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요. 한 72년 3년 정도에 김일성이 교실을 내려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부르주아지 사상을 막기 위해서 부르주아지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쇄물이라든가 또는 저작물 같은 것을 방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과학의 번역서들까지 없애는 건 무리다. 그러니까 과학은 국경이 없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 썼든지 간에 관계없이 1 플러스 1 더하기 1이 2다라고 하는 것에 부르주아지 사상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번역서라는 번역서는 모조리 없애다가 보니까 자연과학 책들까지 과학기술 책들까지 없애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김일성은 이 말은.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시 펴내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할 정도로 한 3, 4년에 걸쳐서 거의 분서 갱류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북한에서 이거를 분서 갱류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북한 연구하는 우리들은 이 시기의 이 인쇄물에 대한 그 이 테러 이 그 사건을 북한판 분서 갱류라고 불러요. 왜 분서 갱류라고 부르는가 하면 책만 없앤 게 아니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문학예술가들도 다 숙청되잖아요. 다 쫓겨나는 거거든요. 아주 굉장한 그 이 일들이 벌어졌어요. 와. 적어도 67년 이전까지의 북한은 사실 61년 이후부터는 그 김일성 우상숭배로 좀 치닫고 그 항일무장투쟁 이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서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도 좀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 좀 살기 힘들어지는 나라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67년 이전까지의 북한은 사회주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자기 사상이 어느 정도 그쪽에 동의가 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남한에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는 조금 양보해도 된다. 없을 것 같죠. 남한에도 엄청 많아요. 그 뭐 국제시장 같은 영화를 보고 눈물 줄줄 흘리는 분들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다 저렇게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 저렇게 고생했잖냐. 그 아름답다. 그게 뭐가 아름다워요. 솔직히 저는 뭐 마음 아프죠. 그냥 마음은 아파요. 마음은 아픈데 아름답진 않아요. 개인이 정말 먹고 살 게 부족해가지고서 가족이 떨어져서 사우디 가고 그 다음에 남은 나라 용병이 되고 전쟁 가서 돈 벌어야 되고 그게 결코 아름답진 않거든요. 할 수 없이 한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아름답고 그게 좋은 거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북한 가서 살기 되게 쉬운 분들이에요. 어쨌거나 간에 67년도까지 북한은 막 그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사상에다가 철벽을 두르는 거잖아요. 대원군의 쇠국보다 제가 볼 땐 더한 것 같아요. 완전히 막았어요. 더더군다나 이때 당시는 중소국경 분쟁이니 또 이 소련하고 이 그 스탈린 이제 격하 운동을 통해서 이 벌어진 어떤 그 간극 또 이렇게 다툼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네들과 관련된 사회주의 국가들하고도 중국하고 소련이 막히면 사실 갈 길이 없어요, 북한은. 이 우리 저 한반도라고 하는 게 반도기 때문에 바다로 가든가 아니면 이 한쪽에 붙어 있는 육지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이미 남한은 북한을 통해서 대륙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섬이잖아요. 근데 북한도 스스로 그때 섬을 자초한 거죠. 예, 완전히 막은 거죠. 이 한 3년 이렇게 하면서 문학 예술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작가 개인의 개성을 죽이고 공동 창작이 많이 생겨요. 웃기죠. 시인과 소설가가 어떻게 공동창작을 해요. 근데 이 공동창작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시인들에게는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가 논문 쓰면서 발견을 한 건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조선문학이랑 청년문학 같은 문학 잡지들을 제가 박사 논문의 자료로 쓰느라고 한 4만 페이지를 읽었거든요. 눈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요. 물론 읽었다고 해서 한 줄 한 줄 읽은 게 아니고 슥슥슥 넘겨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는가를 그야말로 매의 눈으로 탐색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슥슥 읽다가 보니까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됐어요. 67년 이후 어느 날부터 평론에서 시인의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인의 이름. 평론가가 시인이나 작가의 이름을 거론해서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번 신경숙 사태도 저는 본질이 표절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왜 표절이 아니냐. 신경숙 사태의 본질은 신경숙을 대한민국의 가장 빼어난 작가다라고 홍보함으로써 많은 독자들이 그런 줄 알고 사서 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경숙이 책 한 권 펴냈는데 한 천부 팔리고 많은 소설가라면 표전을 했다 해도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지지 않아요. 그냥 사라지죠. 아니 정말 뭣도 못 쓰는 정말 글도 참 더럽게 못 쓰는 작가가 표절까지 했다니 하고 이미 출판사에서 버려요. 근데 이 작가가 200만 부씩 팔리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표절을 했다고 하는 것이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하고 출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복주머니인데? 돈 나오는, 화수분. 예, 화수분인데.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출판사와 평론가들이 잘못인 것이 신경숙 문학이 그렇게까지 훌륭하지 않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알거든요.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근데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독자의 구미에 맞으니까. 자, 이때의 독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중문학 독자를 얘기하는데 대중문학 독자라고 해서 언제나 대중문학만 보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또 번역 소설들 예를 들어서 하이틴 로맨스 같은 거 이런 거 읽던 독자들이 커서 나름 문학을 읽고 싶은 거예요. 문학.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문학이 있고 문학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사실은 배워오잖아요. 그런데 이 존경하는 문학을 나도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신경숙 보니까 입맛에도 딱 맞고 읽기도 쉽고 뭔가 되게 아름답고 근데 평론가들이 이게 훌륭한 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자가 완전히 기만당하는 거고 근데 그 결과로 좋은 문학이 말라 죽어요. 평론가들이 절역하고 있으니까. 이게 신경숙 사태의 본질이지요. 이게 표절로 터져 나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 한 명 미달인 작가한테 자꾸 글 내놔라 그러고 수준에 대해서 기대를 하니까 뺏기하지. 별 수가 있겠어요. 아우 정말 미치겠다. 하여튼 막 그거는 그렇고 왜 자꾸 옆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새나. 어쨌든 평론가가 어떤 시인의 그 작품을 예를 들어서 이정일이 쓴 백두산이라고 하는 시 지난달에 그 조선문학에 실렸던 이정일의 백두산이라고 하는 시는 이러저러해서 훌륭하고 이러저러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 물론 이러저러해서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 기분은 안 좋겠지만 그러나 조선문학의 같은 시기에 시인이 수십 명 시를 써요. 근데 그중에서 두세 명 내지는 서너 명을 골라가지고 이 시인의 시가 좋고 나쁘고라고 평가한다는 것은 그 시인이 주목을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 작품 싣기도 쉬워요. 당연히 그렇겠죠. 더 쉬워지고 그러면서 점점 좋은 시를 쓰게 되고 독자들한테 인기 있는 시인이 되고 말빨이 생기는 거죠. 근데 평론에서 시인의 이름을 싹 없애버려요. 독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독자는 무의식적으로 작가 이름 안 보고 시만 봐요. 작가는 어떤 억압을 받느냐. 평론가들이 눈에 드는 시를 쓰기 위해서는 평론가가 쓰라고 하는 대로 쓸 수밖에 없어져요. 이게 평론과 작품 사이의 메커니즘이라는 거거든요. 독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비평적 안목이 생겨가지고 작품을 보고 평가를 할 수가 있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문학 평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공부가 많이 필요한 거고 사실 보면 평론가가 되는 사람들이 아주 젊은 그 똑똑한 평론가들이 요새 등단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글 좀 쓴다 하려 그러면 나이가 한 44살씩 돼야 되고 그러면 평균 25년 30년씩 문학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도 좋은 평론가가 되기 힘들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작품을 선정해주는 것을 독자는 믿을 수밖에 없죠. 독자가 그 정도의 안목을 지니려 그러면 자기도 한 20, 30년씩 문학 따라 읽어야 되는데 한 초등학교 때부터 소설 읽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50살 되면 눈은 좀 생겨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또는 내가 방송국 PD예요.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걸 골라 읽음으로써 자기의 문학적 안목을 계속 다듬어 가는 것. 그렇죠? 자, 이 사실 북한에서는 남한보다 더 안 좋은 게 남한은 그래도 수많은 출판사가 있고 수많은 잡지가 있는데 그래서 출판사 잡지에서 1차 거르고 평론가가 2차 거르고 한 것들이 싫으면 독자들이 출판사에서 그냥 작품 찾아갖고 읽어도 돼요. 물론 이 또한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요. 그래서 요즘은 뭐 SNS 같은데 자기 작품을 바로 발표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 근데 북한은 딱 조선문학, 청년문학 이런 몇 개의 문학 잡지밖에 없고 이 작가동맹에 소속이 되어야지만 글을 쓸 수가 실을 수가 있고 작가동맹에 소속되기 위한 절차도 굉장히 엄격하고 거기에다가 평론가들이 이름도 안 밝혀요. 이런 아주 가혹한 상황, 이 가혹한 이 뭐랄까 진짜 분서의 경류 더하기 굉장히 검열 심한 검열이잖아요. 이런 검열을 통해서 북한의 작가들은 차츰 그야말로 김일성 찬양만이 살 길이다 로 변해가는 거죠. 여하튼 67년에서 72년도 그 헌법이 그 북한 헌법이 확정되고 하는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비참했던 것은 바로 이 분서 갱류 그리고 평론가들이 북한 문학의 검열의 전면에 나서서 이제 문인들을 이런 식으로 검열을 한 사건들. 그것 말고도 또 있어요. 혹시 여러분 불멸의 총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불멸의 총서. 예, 이 불멸의 총서라고 하는 게 그 김일성의 일대기를 소설화시킨 다시 말해서 역사를 소설화한 그 소설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의 4.15 창작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4.15 창작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북한에서 굉장히 소설을 잘 쓰는 소설가들을 창작단에 모아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도 많이 줘요.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의 연대기 가운데서 중요한 에피소드를 뽑아가지고 소설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재미난 소설들이 많아요. 읽어보면 이 그냥 왜 대중소설이 대중문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묘사도 치밀하고 전개도 좋고 이 작중인물들도 지나치게 착하다는 단점을 제외하고는요. 되게 재밌어요. 예, 악당은 그 제국주의자들이지 같은 인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소설에서는 보면 긍정적 주인공들이 너무 등장을 하고 이 부정적 인물들도 지나치게 악하게 잘 안 그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좀 교조적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이 일어서 이게 리얼하게 하자, 정말 리얼하게 하자라고 해갖고 약간 좀 이 뭐가 좀 등장을 하다가 또다시 긍정적 주인공 쪽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해요. 근데 여하튼 이 4.15 창작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김일성의 일대기를 그러니까 1926년도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중학생의 몸으로 만들어서 그 이 사회주의 운동을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룩한 역사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예 북한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항일무장투쟁 시기 이 항일무장투쟁 시기의 김일성의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소설화하는 거죠. 그래서 소설을 통해서 인민들한테 역사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사실 그 허준이라고 하는 의사를 재발견하게 된 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장비에서 대중소설을 처음 편했어요. 이게 이은성이라고 하는 작가가 쓰신 동의보감이라는 소설이거든요. 90년대 들면서 한국의 출판계에서는요.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예, 그전에는 사실은 이 약간 사회과학 계통의 책을 펴내는 출판사들은 책을 한번 내면 만부씩 이렇게 팔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과학 서적을 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출판사라고 하는 곳은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책이 한 만부 정도 팔리면 진짜 한 1년, 직원 한두 명 정도 있는 출판사에서 한 1년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책을 펴낼 수도 있었던 거죠. 문장도 꼼꼼하게 다듬고 번역 꼼꼼하게 하고. 아 근데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시장이 확 풀리면서 번역물도 많이 나오고 그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 88 올림픽 이후에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출판계도 덩달아서 규모가 커져요. 출판사마다 직원의 숫자도 늘어나고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88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이 굉장히 뛰었어요. 노동운동의 이 긍정적인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그 독재로 인해서 방해받고 있었던 경제활동들이 활발해지면서 경제규모가 커진 덕분도 있어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시장도 커지죠. 출판시장도 커지는데 문제는 시장이 커지면서 덩달아 출판사 숫자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출판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분야예요. 그러나 좋은 책을 펴내기는 정말 쉽지 않은 분야죠. 뭐 졸업정원대 비슷하다고 할까요?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오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는 책들을 보면 일단 뭐 이 문장이 개판인 것은 차치하고 띄어쓰기 맞춤법이 안 맞는 그러니까 오자 같은 거 있잖아요. 한 페이지에 오자가 한 개 두 개씩 나오는 이런 책들도 너무 많은데 제가 출판사 편집장 하던 시절에는요. 책 전체에서 오자가 다섯 개 이상 나오면 그 책을 담당했던 편집 직원은 징계 먹어요. 그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했는데 지금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실력 있는 편집자 숫자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출판사가 10개 했을 때 실력 있는 편집자가 30명 있었다 그러면 출판사가 100개 했을 때도 실력 있는 편집자는 4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자꾸 나만 이야기로 돌아가서 걱정이네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여하튼 이 대중을 대중에게 역사를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재미나게 쓴 역사서보다 소설 한 권이 훨씬 더 강력해요. 우리 그 이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책들 지금 되게 많이 읽었는데 이 여순 반란 사건과 학살 사건들 이런 것들을 태백산맥을 통해서 본 사람이 역사책에서 안 사람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거죠. 여튼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4.15 창작단이라고 하는 소설가들을 끌어모아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글쓰게 하는 창작단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시설도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어지간한 소설가들은 거기에 이제 입소하는 게 소원이고 할 정도로 시설도 좋고 대우도 잘해주고 사실 북한 사람들은 일을 안 하면 배급을 못 하거든요. 월급을 못 받는데 근데 이 창작단에 속해 있는 소설가들은 2년씩 3년씩 글 안 쓰고 놀고 먹어도 누가 뭐라 하질 않는 거예요. 이 작품 하나를 출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 4.15 창작단을 만들고 문학예술계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은 굉장히 이 문학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조예가 깊은 것은 본인이 조예가 깊은 것도 좀 있겠지만 사회주의권의 지도자는 문학예술의 조예가 깊어야 돼요. 안 깊으면 그 많은 인민들이 정신세계를 이끌어서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개조시키는 작업을 총이나 칼로는 못해요. 문학예술로 해야 되거든요. 즉 문화로 건설해야 돼요. 문화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주의 지도자가 되려면 이 문화예술의 조예가 정말 깊어야 되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진짜 잘난 전문가들 틈에서 살아남기 굉장히 힘들죠. 특히 김정일이 다루기 힘들었던 게 문학인들이라고 해요. 영화인들은 다루기가 쉽죠. 왜냐? 영화 자체가 일단 자본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종합예술이고 아무리 빼어난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천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돈줄을 쥐고 있으며 영화에 대한 조예가 있는 김정일 정도가 되면 그야말로 자기가 최고의 감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은 이 백두산 같은 작품에 대한 시비가 40년대에 붙었을 때 김일성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 문학에 조예가 있어요. 근데 김정일은 문학보다는 이 영화 쪽에 조금 더 조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가 사회주의권에서는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김정일이 김일성에 이어서 권력을 자기가 우리가 지금 세습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굉장한 투쟁의 과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후계자로 인정받는 과정도 있었을 테고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새 저기 왜 광해군에 관한 드라마가 많이 나오잖아요. 광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과정을 거쳤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김정일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를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김일성 독재 체제가 공고해지고 그 공고해진 체제 속에서 자기의 지위도 견고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막 이 찬미 예찬하는 그리고 아버지를 찬양 예찬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를 그야말로 김일성 국가로 가지고 가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데 그 작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4.15 창작단을 통해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시기의 역사들을 굉장히 위대한 투쟁으로 소설화시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작품이 아마 거의 이게 첫 작품이지 싶은데 1937년 무렵 그 만주에서 벌어졌던 민생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34년에서 37년 정도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인데 이 사건과 관련된 소설인 백두산 기슬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백두산 기슬기 우리나라에 저기 소개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백두산 기슬기라고 하는 이 소설이 저는 전공자라서 읽은 거예요. 이 민생단 사건이라고 하는 걸 다루면서 그 김일성 부대가 그 이 토벌을 피해 가지고서는 백두산 기슭을 따라서 소련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굉장한 고난을 겪으면서 이 시기를 가리켜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는데요. 나중에 이 그 김일성 부대가 한겨울에 100일 동안을 백두산 기슭을 타고서 토벌을 피해 가지고 소련으로 가는 이 과정에 부대원의 뭐 거의 한 절반 이상 한 3분의 2 이상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이제 가는데 이때 이제 김일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는 데마다 그 자기들이 근거지로 삼았던 마을들이 이 토벌을 당해가지고 전멸당하고 애들이 살아남아서 앙앙 울고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고아들을 몽땅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들도 더디 가면 지금 잡혀 죽을 판국에 그 고아들을 끌어안고서는 업고 이고 지고 끌고 먹을 것도 없어서 어른은 쫓겨먹고 애들 나눠줘가고 하면서 그 애들을 다 안고서는 소련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결국은 김일성의 진위부대가 되는 거예요. 저 고아들이 아버지가 된 거죠. 이게 북한은 자기들 스스로를 사회주의적 대가정이라고 부르기를 즐기는데요. 그래서 어버이 수령인 거거든요. 근데 이 어버이 수령의 이 신화 내지는 이 이미지가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 하면 바로 이 백두산 기슭을 타고 가는 고난의 행군 시기 동안 고아들을 버리지 않고 안고 갔던 이 장면에서부터 발생을 하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북한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재미있게 소설화 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읽힌 거고 그 작업을 이제 김정일이 아주 치밀하게 한 거죠. 이 4.15 창작단. 근데 이제 문제는 이 4.15 창작단에 누가 썼다라고 하는 이름을 8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안 밝히고 그냥 책을 제일 마지막에 뭐 대표지필 누구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이게 누구 작품이다라고 우리는 지금 소설을 읽을 때 신경숙 소설이다, 뭐 황석영 소설이다, 박경리 소설이다 이렇게 하고 읽거든요. 소설 제목보다는 누구가 더 중요해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제목으로 작품으로 읽히는 거죠. 자 어떠세요? 시도 소설도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노래를 들을 때는 가수가 누구다라든가 또는 이 저 노래의 작사자나 작곡자가 누구다. 가수는 중요할지 몰라도 작사자나 작곡자가 누구다를 우리가 별로 의식하면서 안 들어요. 그러시죠, 여러분? 그리고 배우를 볼 때도 어떤 드라마 속에서 역할로 보지 물론 그 많은 드라마에 출연하면 배우가 중요해지기는 하지만요. 가수나 배우가 한 사람으로서 인기를 얻는 것하고 작가가 인기를 얻는 것하고 사이에는 어떤 결정적 차이가 있냐면 가수는 그래봤자 남이 써준 가사, 남이 써준 곡을 불러요. 표현을 잘하는 기계 악기죠, 악기. 연기자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배우죠. 근데 시인이나 소설가는 자기의 사고, 자기의 사상, 그리고 자기의 언어, 자기의 개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작품이 많이 쌓이고 잘 쓰면 잘 쓸수록 그 작가한테 대한 존경심이 쌓여가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신경쓰기로 돌아가서 왜 신경쓰기 문제냐?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기 생각이 아닌 생각들을 드립다 쓰고 거기다가 실력도 없는데 남들 막 띄워주고 해서 이름이 너무나 묵직하게 쌓였다라는 거. 여튼 북한에서는요. 예, 하여튼 그 여튼 북한에서는 바로 이러한 위험들 때문에 67년 이후에 유일 체계, 유일 사상 체계, 유일 지배 체계로 가기 위해서 가장 일반인들이 존경을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시인, 소설가, 작가들의 이름을 없앴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길게 보면 통일하는 것이 옳지만 그 통일의 단계를 정말로 그 남북 합의서 1991년 남북 합의서대로 그 단계적 통일 우선 이 사회 교류 그 문화와 그 사회의 교류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협력을 하고 그리고 아주 아주 오랜 뒤에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때 그리고 서로 간의 경제 격차가 많이 줄었을 때 그 제도 통일을 그때 다시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점진적인 매우 느린 통일을 지향을 하는데 통일보다 훨씬 중요한 게 평화 정착이라고 생각해요. 예, 평화 공존하는 정착. 평화를 정착시키고 공존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갖고 게시판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예, 중요한 질문들이 이렇게 몇 개 있고요. 배우영님께서 김시스터즈가 부른 김치깍두기라는 곡이 있다고 하시는데 예, 저도 이 노래 알아요. 근데 북한의 김치깍두기 특이하죠. 김치깍두기라는 음식이 남북한에도 똑같이 있다는 거 이거를 뜻밖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북한에도 북한 사람들도 밥 먹고요. 북한 사람들도 김치깍두기 먹고 소고기국 먹고요. 김일성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물론 저기 60년대 뭐 50년대 이야기지만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모든 인민이 기와집에 살고 입합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 사회주의다. 입합이라는 것은 하얀 쌀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민이 기와집에 살고 지금식으로 따지면 모든 인민이 이 30평형대 아파트에 살고 그 이 외식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게 뭐 그런 정도로 바꿀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타미 기타가 예,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영석 대표님요. 예, 휴가 가셨습니다. 휴가 자주 가나 보죠. 예, 그리고 무라일체님 북한에서 무속을 굉장히 억압을 하고 단합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는 근데 웃기는 것은 결국 김일성 한 몸에 모든 종교적인 색채가 다 모여요. 예, 하여튼 그렇고요. 라디오 21 이야기는 저는 별로 입에 담고 싶지 않지만 공권력의 단합이 아니다 라는 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저한테 안 물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대인배님, 맞습니다. 예, 미술계에서도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평론가들에 의해서 그림 가격이 매겨지고 유명세를 타는 그런 일들이 가끔 발생하죠. 그리고 옥션 같은 데서요, 미술품 경매를 하면서 자꾸 호가를 높여가지고 큰 작가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도 수준에서는 그게 안 되는데요.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술품 수집 인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인구가 지금 한 그 5천만 정도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옥션에 그림을 사겠다고 등장을 하는 부자들의 숫자가 한 3천만 명 된대요. 이건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세계 미술 시장을 좌지할 수 있는 큰 손이 한 500명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작가의 작품을 처음에 만 달러 정도짜리를 한 두세 번 팔면서 한 10만 달러로 올렸다가 또 한 몇 달 있다가 이걸 한 100만 달러로 올리고 또 한 몇 달 있다가 이걸 한 1000만 달러로 올리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중국 이 화가들을 완전히 이 그거 하시는 거죠. 중국 화가들을 완전히 뻥튀기를 해가지고 미술 시장에서 최고의 작가로 거의 피카소급으로 만들어 놓는 건데, 이 피카소급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자연히 중국의 문화 예술의 평가가 높아지잖아요. 소설은 어렵습니다. 왜냐, 번역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작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자유가 없으면, 자기에게 쓸 자유가 없으면 훌륭한 작품을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회주의권에서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작가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대개 스탈린 시대 이전의 작가들이거나 아니면 솔제니친처럼 쫓겨난 작가거나 보르스 파스테르나크나 솔제니친 다 쫓겨난 작가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그 체코슬로바키아의 최초 대통령 바칠라프 하벨, 이 사람도 굉장히 위대한 작가인데요. 위대한 작가니까 그 반 이렇게 공산주의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 민주화를 이뤄낸, 체제 전환을 이뤄낸 주인공이잖아요. 정치가이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시인이든 소설가든 작가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정치의식과 자유에 대한 엄청난 갈망,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 표절 작가라고 하는 것이 작가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아, 라게이지님, 정말 아직도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 좋았다고 말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유가 버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에리히 프롬의 유명한 어떻게 해서 독일에 히틀러가 집권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심리 철학적으로 분석을 한 책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 아닙니까? 사람들은 지나친 자유를 버거워한다. 또 한 가지는 전두환 박정희 시절에 그 사람들이 젊었어요. 청춘 시절이거든요. 누구나 청춘은 아름답죠. 실제로는 전두환 박정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때 젊어서 뭐든지 정말 이 길가에 지나가는 나비를 보고도 아 하는 이 지경의 나이에 살았다는 사실을 까먹어버리고 그때가 전두환 박정희 시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서영석 대표님, 휴가가 아니고 방송을 잠시 쉬는 중이시래요. 아니, 나한테는 휴가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어쨌든 한 달 뒤에 방송으로 돌아오신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저 기다리지 마시고 그동안 제가 열심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 떠들다가 보니까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마무리를 해야 될 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 67년에서 72년 사이에 이렇게 이제 끔찍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70년대 인문학은 정말 개판 5분전인 거예요. 진짜로. 뭐 장난 아니에요. 시들을 읽어보면 1972년도의 조선문학에 실린 시나 1979년도에 조선문학에 실린 시나 구별이 안 돼요. 물론 그 이후의 시들도 다 구별 안 되기는 마찬가지지만 구별이 더 안 돼요. 김정일도 답답하겠죠. 답답하겠죠. 그래서 81년도에는 급기야 항복합니다. 위대한 외국의 고전들은 번역을 해가지고 작가들한테는 읽게 해라. 작가들한테는 읽게 해라. 이게 모든 인민들한테 읽게 하기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을 테니까 작가들한테는 읽게 해라.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교과서에도 외국의 단편 소설들이 실리기 시작을 하죠. 한편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저 쇠국으로 외부 유입, 문화의 외부 유입이 없는 문화는 썼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표절 문제와 모방 문제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사람은 뺏겨가면서 사는 존재예요. 모방이 곧 학습이거든요. 다만 표절과 모방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이 말 속에 스며들어 있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또는 이미 앞선 선열들이 만들어 놓은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이 생각들의 더미들 이런 것들로부터 충분히 모방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해 놓은 것을 뺏겨오는 것이냐의 차이인데요. 결국 신경속 문제는 자기가 생각해 낼 수 없는 것들을 생각을 했다는 것이 문제죠. 왜 그 문소연 기자가 서울신문에 오늘 아침에 칼럼을 막갈 하게 썼더라고요. 아니 어느 여자가 물론 아주 특이한 굉장히 특이한 그런 여자가 있을 수는 있으나 어느 여자가 그 이 한 달 만에 내진 두 달 만에 기쁨이 하는 몸이 되느냐 이건 여자라면 다 하는 이 얘기다. 물론 처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완벽한 남성 판타지다. 근데 남자 작가의 판타지를 여자가 아무 생각 없이 뺏겼다는 거 이게 더 큰 문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기승전 신경쓰기 하고 있습니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쓰기 아니라 북한이 중요한 거죠. 이 북한이 이렇게 그 외부 유입 없는 어떻게 보면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차단한 상태로 한 10여 년 살았던 1970년대는 실제로 우리 같은 전공자들한테도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시기입니다. 왜냐? 자료가 별로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공부를 하죠. 근데 외부에서 들어가지만 않은 게 아니라 나온 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하기가 힘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다행히 문학하는 사람이라 조선 문학은 그래도 결로 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다 전해지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출판한 거는 다 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열심히 지금 들여다보면서 저는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도대체 이 시기에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시기를 문학적으로 이 주체 문학의 대고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고조기. 대고조라는 건 그냥 고조가 아니고 대고조예요. 아, 북한 사람들은요, 이런 어마어마하게 과장된 말을 너무 좋아해요. 뭐, 국상도 아니고 대국상이고, 대고조기고.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하는 습관이 있는데, 중국하고 가까워서 그런가 봐요. 여하튼 자, 이 70년대로 이제 접어드는 이 시기에 일어났던 이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그 집중적으로 해드렸는데요. 자, 내일도 그에 이어서 자, 70년대 초반의 북한에서는 또 어떤 흉측한 사건들이 벌어졌는가. 사실 우리가 지금 욕하는 북한을 이 시기에 거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마련된 토대가 90년도를 전후한 그 이 동구권, 동구사회주의권의 체제 전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북한은 아직까지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게 또 하나의 수수께끼죠. 그 수수께끼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하고 있는 사이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